흔히들 사람들이 소명을 받았다는 말을 하거나 듣습니다. 이 소명이란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의 부르심을 받을 때 소명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명 또는 부름받은 자의 삶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뭐 선교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그런 소명을 받았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 소명을 나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좁은 의미로서 하나님의 주신 어떤 사명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부르심은 사실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제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졌고 오늘 전문적으로 풀타임으로 주님을 위해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그런 선교사님들 그렇죠. 그렇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광범위한 의미에서 이 소명을 생각해 본다면 이 소명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물론 1차적인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그런 부르심이기도 하지만 모든 믿는 자라면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소명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 모두 다가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다 부름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 한번 같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태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부르심, 이 부르심의 삶은 어떤 삶인가? 부르심의 삶은 소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하고 쫓는 삶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는 자는요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일단 받았으면 자기의 뜻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부터는 부르신 자의 뜻에 민감히 반응하고 부르신 자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소명받은 자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반응하는 모습을 구절해 보겠습니다. 구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라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마태라는 사람을 보았는데 그에게 이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태라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따르라고 했는데 그의 반응은 뭐라고 하냐면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 즉시로 지체 없이 조금도 지체 없이 즉시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는 거예요. 지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쫓는 데 있어서 어떤 이유를 말하지 않냐고 바로 응답하고 바로 주님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을 쫓는 이 마태라는 사람을 보면서 과연 이 주님을 쫓는 것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쉬웠을까요? 우리가 그가 여기 보면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 이것은 어떤 바로 따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즉시로 따랐다고 했는데 주님을 이렇게 따르는 게 쉬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8장 우리가 그 전에서부터 봤을 때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 8장 19절에는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이렇게 따른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받아주지 않으세요. 온전한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쫓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바른 동기로 주님을 쫓지 않고 있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또 다른 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주님을 쫓겠다고 하는데 자기가 먼저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주님을 쫓기는 쫓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나름대로 주님을 쫓지 못하는 그 지연시키는 이유가 지금 있으니까 나중에 later 나중에 주님 쫓겠습니다. 이런 식의 사람들이 주님을 쫓는다고들 여기서 주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즉시라는 말은 없습니다. 바로라는 말은 없지만 거기에 아무런 표현이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바로 액션이 행동이 나왔다는 거예요. 일어나 따랐다는 거예요. 결코 그도 주님을 쫓는 데 있어서 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로 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세리는 영어로 택스 콜렉터라고 합니다. 이 세금을 걷어내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징수하고 그 징수한 그 세금을 받는 사람이 이 세리입니다. 이 세관에 앉아있다 그랬죠? 세관에 앉아있는데 세관에서 이 사람은 다른 누가복음이나 뭐 누가복음 같은 데서 보면 세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 이 징수하는 이 징수원들이요 그 당시에 고대사에 이 어떤 시대였습니까? 로마의 식민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시대였죠. 그러니까 이 세금 징수원들이 적당하게 바르게 세금을 징수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세금을 부당하게 징수하고 더 많이 징수해서 나머지 금액은 자기들이 갖습니다. 그래서 국민 이 그 자기 그 유대인들의 그런 돈을 어떻게 보면은 부당하게 취하는 거죠. 착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이 세리들 볼 때 저 우리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저 세관원들, 저 세리들 아주 싫어해요. 사람들의 아주 지탄과 원성을 받는 직업이 그 당시에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렇게 부당하게 돈을 취하고 부당하게 이익을 갖고 동족의 그런 돈을 취해서 징수 부당하게 징수해가지고 자기가 다 걷어들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한 사람입니다. 부유한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쉽게 즉시로 즉각적으로 아무 지체 없이 따른다는 게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간에 앉은 그 세리를 보시고 마태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나를 따르라는 말은 명령어입니다. 따라도 되고 따르지 않아도 되고 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무조건적인 순종 무조건적인 반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이 말에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무조건적인 부르심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도 주님이 우리를 믿는 자로 부르실 때 외로움이 아닙니다.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난 다음에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어떤 명령이나 어떤 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해 주실 때도 외로움이 just a moment 기다리세요. 안 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 믿는 자로 초대하실 때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또 더 주님이 뜻하신 그런 어떤 사명이나 주님이 뜻하신 바의 삶으로 이끄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사실은 명령이에요. 우리가 그 명령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명령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시는 말씀은 부르심은 명령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명령에 대한 반응은 즉각적이어야 됩니다. 즉시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마귀도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싫어한다. 마귀도 게으른 사람은 싫어한다. 마귀도 자기가 유혹하는데 유혹에 쉽게 반응하지 않고 지연하는 자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반응,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이 사람은 일어나 따랐다는 거죠. 전후 어떤 내가 주님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 주님의 따르면 어떤 이익이 올까? 주님을 따르면 어떤 손해가 올까? 이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리로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 난 다음에 나에게 오는 어떤 손해, 이익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서 내가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고 주님의 뜻에 반응한다고 하면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뭐 예수 믿으면 뭐 좋은 일이 생기고 축복받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로 왔어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럼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나 예수 믿으면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 믿으니까 손해가 오네요. 나 예수 믿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교회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 분이 있고 시험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애시당초 처음서부터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애시당초 주님을 쫓으라고 하는 그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전적으로 주님의 그 부르심에 초대 반응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주님의 초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되어지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고 교회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을 쫓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을 쫓는다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을 따를 때 결과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랐을 때 결과가 손해가 되건 이익이 되건 어떠한 결과가 되어진다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그 결과를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께 맡기겠습니다가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따름에, 쫓으라고 할 때 그 쫓음에 우리가 부응하고 그 쫓음에 전적으로 우리가 순종으로 즉시로 반응하는 그 반응의 또한 자세요, 반응의 우리의 마음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쫓을 때 결과를 주님께 맡기세요. 어떠한 결과가 펼쳐지든지 간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히 주님을 내가 쫓기 위해서 내리는 결단이라면 우리가 결과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제자도의 도리를 쫓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른다는 거, 팔로우한다는 말이 뭐예요? 제자의 의미는 팔로워입니다. 제자의 의미는 따른다는 거예요. 쫓는다는 거예요. 팔로워, 쫓는 거, 그리고 러너, 배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카피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모방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르고 모방하고 심지어는 주님을 나의 경배자요, 나의 예배자로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전적으로 주님을 향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나의 따름의 대상이 이제는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게 주님을 쫓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쫓을 때 한 가지는 막연하게 쫓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쫓는다고 팔로우미, 나를 쫓으라고 했을 때 내가 쫓는 대상을 이제는 아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내가 쫓았던 대상이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내가 쫓았어요. 주님 아닌 여러 것들을, 여러 사람이나 여러 가지들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유일하게 쫓아야 할 대상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내가 쫓아야 될 것, 내가 추구하고 쫓아가야 될 대상은 주님 당신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따르라는 말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아마 추구하고 쫓았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따랐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을 쫓았고 추구하고 따랐지만 이제 이후로부터는 나 외에 다른 것은 쫓지 마라. 나 외에 다른 것 쫓지 말고 나를 쫓으라. 여러분 주님을 쫓는다는 게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쫓는 자는요, 이전에 내가 쫓았던 것들을 다 청산합니다. 버립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쫓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주님 쫓는 거예요. 주님을 쫓는다고 하면서 예전에 쫓았던 것들 계속 쫓고, 그리고 주님도 쫓고, 내가 쫓는 대상이 변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주님을 쫓기 이전과 주님을 쫓기 이후, 주님을 쫓고 난 이후의 삶은 전적인 변화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쫓음의 대상은 누구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온 삶을 들여서 내가 쫓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군지,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으십니까? 주님 아니라면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쫓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을 쫓으시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부름을 받은 자의 삶은 그리스도를 선전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구별이 없는 연합과 생명의 교제를 갖는다. 이 쫓을 때 나오는 결과가 있어요.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이 마태가 바로 쫓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릅니다. 그 따름으로 인해서,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입니다. 10절이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온 결과인데, 그 결과는 주님을 선전하고 선포하고 그 선포로 인해서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되어진 연합과 교제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른 결과가 여기 10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신데, 주님을 따르고 나니까 이제 마태라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한 것 같아요. 초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음식을 잡수십니다. 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이,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음식을 먹는 거,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이제 교자라고 하죠. 이제 교자라고 하는데, 여기에 교제에 좀 특색이 있습니다.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또 함께 앉았더라라고 말합니다. 보통 이 많은 세리 죄인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 잡수실 때 많은 세리들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왔다라는 동사. 그리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 앉았다. 앉아서 뭐 했어요? 식사한 거예요. 이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와서 앉아서 식사를 나눴다.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제를 하는 데서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의 특성 중에서 보이는데, 많은 세리,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이런 사람들하고 교제 안 합니다. 이런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 죄인들, 이런,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죄인인 세리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규정이나 율법과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과 무관하게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 죄인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세리입니다. 마태가 세리였으니까 그에 많은 또 세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세리와 죄인들을 다 초대해서 같이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교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교제의 특성이 뭐냐면, 죄인이라고 분류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다 어우러지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끼리끼리 교제가 아니라 정말 여기에는 어떤 끼리끼리가 다 파괴되고 정말 부르심으로 인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완전히 다 하나가 되는 그런 교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마태가 구원을 받았어요. 마태가 구원을 받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제 옛 삶은 이제 청산하고 옛 삶에 대한 어떤 성별회 같은 거죠. 옛 삶을 그냥 빠이빠이 하고 나 이제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 하고 옛날에 그 친구들, 죄인이라고 하는 친구들, 세리라고 하는 많은 세리 친구들, 그리고 죄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왜 불러 모았을까요?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그들을 초대합니다. 전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삶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도 우리가 너희는 택한 족속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복음을 선전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구원받아서 기이한 빛, 하나님의 빛, 복음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구원받은 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이 아름다운 덕, 복음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택해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시켜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세리라고 하는 마태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이한 빛을 선전하고 선포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리고 복음을 초대하는 데서 그 구성원들은요 끼리끼리가 없어집니다. 너나 할 것이 다 똑같아집니다. 그 초대함으로 인해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죄인들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죄인들이, 죄인이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죄인이라는 것은 영원한 형벌의 징벌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받을 자들이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죄인은 영원 멸망을 받아야 마땅할 자들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끄집어내주셔서 구원시켜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다 영원히 멸망받아서 영원 지옥에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를 끄집어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 복음을 듣고 이런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끼리끼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구원, 자기가 어떤 존재에서 구원받았다고 안다면 내가 좀 더 나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좀 못한 죄인이야, 내가 좀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나는 좀 잘난 죄인이야, 내가 좀 더 좋은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나는 좀 괜찮은 죄인이야, 난 좀 지성적인 죄인이야, 그 저 사람은 좀 못 배웠고 좋은 학교를 못 나왔기 때문에 저 사람은 좀 별 볼 일 없는 죄인이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좀 부유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죄인이고, 저 사람은 가난하고 헐벗고 못 살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죄인이야. 나는 좀 좋은 지역에 살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죄인이고, 저 사람은 아주 정말 뉴욕의 하렘과 같이 거지들이 사는, 홈리스들이 득실거리는 데서 살기 때문에, 아니면 보통 사람들이 사는 곳에 못 살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죄인이야. 죄인이 자꾸만 갈라요. 죄인이 구분을 짓습니다. 죄인이 구별을 짓습니다. 한국 사람들 가르는 거 좋아해요. 학연, 지연, 혈연 따집니다. 친구 할 때도 학교는 어디 나왔습니까? 출신은 어디입니까? 고향은 어디십니까? 고향은 어디에서 어디입니까? 서울이라면 서울 어느 지역입니까? 이게 다 맞아야지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학연, 지연, 혈연 좋아요. 그것 때문에 뭐 사람들이 뭐 친해지고 끈끈한 정이 붙을 수도 있겠죠. 서로의 관계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끈끈한 정이 생기고 가깝고 정말로 더 정이 끌린다고 해서 그 어떠한 그룹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더 끈끈한 정이 이끌린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밀어내거나 그 그룹 안에서 끼리끼리가 형성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자기 끼리끼리만의 그런 어떤 모임이나 그런 그룹이나 그런 끼리끼리의 그룹이 형성이 된다면 하나님이 바라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형벌을 맞아서 다 죽어야 할 마땅할 죄인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은혜와 긍휼로.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구분짓고 구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값없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자가 구원받았다는 것, 어떤 죄인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용서받았지만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신분상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그런 것이지. 근데 용서받은 그 용서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구분을 짓고 하나 되지 못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삶이 되지 못해요. 복음으로 인해서 세류와 죄인들이 복음의 초대를 받았어요. 마태라는 삶에서 복음에 의해서 마태라는 삶에서 초대를 받고 다 그들이 함께 앉아있는 이런 연합, 이런 교제가 가장 이상적이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똑같이 서로 주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거리낌이 없이 서로 하나 되는 모습들, 구별, 구분 없이 따지는 거 없이 여러분 이런 것이 참된 연합이요 참된 교제입니다. 참된 사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귐을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이 사귐이라는 것이 코이노니아, 펠로십, 교제를 말하고 있어요. 교제가 있게 하려 하니니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럼 우리의 교제는 어떤 교제예요? 냄새나는 교제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의 사귐입니다. 생명의 사귐입니다. 아까 나왔던 이 마태를 통해서 전도함을 받아서 초대를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다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면 사실 우리가 주님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아직도 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제는 피상적인 세상적인 사회적 교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이 구원에 감격해서 영원 형벌 받아야 될 자를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갖는 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제는 구분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참다운 교제와 연합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부르심의 결과예요. 부르심의 결과는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 됩니다. 완전히 깨집니다. 완전히 연합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이해 못합니다. 그 반응이 11절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의 반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로 비판합니다. 바로 비난합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그런 죄인과 세리들과 막 더불어서 하나 되고 연합해서 참된 사귐 참된 교제를 가지니까 저것들 봐라. 저거 아닌데. 저거 잘못됐어. 저 죄인들하고 사귀고 있어? 저가 잘못된 교제야. 따집니다. 교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교제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교제하는 사람을 딱 정해놓습니다. 죄인은 안 돼. 율법의 기준을 미치지 못하는 자는하고는 교제할 수 없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안 돼. 하고 딱딱 구별하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죄인인지 죄인이지 죄인이 아닌지를 다 구분해놓고 구별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사귀어야 될 자 사귀지 않아야 될 자를 다 구분해놓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끼리 노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별명이 뭐냐면 Separatist, 분리하는 자, 분리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분리주의자들이었어요. 나는 다른 그룹, 일반 그룹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긴다. 나의 열정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긴다. 분리주의자라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열정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일반적인 일반 그룹으로부터 분리해서 내가 최고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교만하고 자기가 특별하다. 특별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참 기쁨과 참 하나 되는 이런 참된 교제가 회복이 되니까 그걸 보지 못하고 막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고 저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진정 주님의 마음을 이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바리새파 사람들이 되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참 부르심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는 이 마음을 아는 것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부르심에 쫓아가는 자의 삶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달달 외우고 필사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성경을 쓰신 그 의도하시는 율법에서 하나님이 적혀주셨던 주셨던 그 내용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죄인들이 구원받고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 이런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이 사죄 은총을 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은 것이죠. 그럼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옛날 성경 의원이라고 그랬죠.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건강한 자에는 의원이 쓸데없다. 의원이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님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쓸데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쓸데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그래 네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죄 없다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냐? 그런 건강한 자라면 너희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이 건강하고 죄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래 의사가 쓸데없지. 나는 병든 자에게 의원이라는 것은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병든 자에게 간다.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죄인을 위해서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13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왜 이걸 배우라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배워보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라. 이런 마음에서 배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여기 13절에 긍휼을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주일날 설교 때 했습니다. 거기서 뭐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고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하신 말씀에서 그렇다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면 하나님 제사를 원하지 않으냐 하시는 걸까요?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말일까요? 그 당시에도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바른 제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호세아 시대 북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은 혼합주의에 만연했던 사람들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이중적이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두 가지를 병행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상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제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형식적이 되어버립니다. 외식적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모습만을, 어떤 제사라는 모양만을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듯한 어떤 제사의 모양만 갖춰지고 들었기 때문에 내가 할 건 다 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 제사 드렸어, 이것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중심은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중심을 원하세요. 중심. 내가 어떤 마음과 동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가, 그 백성들의 마음을 원하세요. 진정 하나님을 찾는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그들의 마음이 있는, 인애가 있는 제사, 긍휼이 있는 제사.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야. 이 말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긍휼이 있는 제사, 인애가 있는 제사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애가 있는 제사, 긍휼이 있는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떤 존재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나를 구원받았는지, 구원받게 했는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제사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정정당당하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를 과시하거나 냈을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이고, 영원한 멸망에 치달을 수밖에, 영원 명말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알게 됩니다.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된 우리가 바로 그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았기에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제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때 여러분,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은 다른 사람들과 연합해서 교제하고 하나 되고, 그 긍휼로 구원받았기에 다른 지체가 구원받지 못한 자를 초대합니다. 마태처럼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마음을 갖습니다. 긍휼한 마음을 갖습니다.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불러주셨던 그 안타까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이 있는 제사입니다. 그런 긍휼이 있는 제사를 배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긍휼이 있는 마음, 이 긍휼의 마음을 이 바리새인들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마태가 이 죄인들을 초대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죄인들이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긍휼한 마음이 없으니까, 저렇게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저렇게 교제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이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 긍휼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긍휼로 인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끼리끼리가 아니라 하나 된 자들입니다.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긍휼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며 주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며 살아갈 때 정말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의인을 위하여 오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위하여,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심정을 우리가 깨닫고 믿지 않는 자들 긍휼히 봐서 그 믿지 않는 자들 주님께 이끌 수 있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